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 데살로니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늘 생각하고 있고 늘 사랑하고 있고 늘 기억하며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항상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항상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관심이 가 있나, 그 사람이 믿음대로 잘 살고 있나 아닌가가 제일 관심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방 땅에서도 그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환란을 받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에게서 또 사회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한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상에는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그런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신앙인들을 봐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상황적으로 굉장한 그 곤란을 겪을 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참 순수하고 강건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뜨뜻 미지근해서 양다리 걸치고 세상적으로도 살 수 있고 뭔가 거기에 이렇게 믿음이 형식적으로 부여되는, 형식적인 믿음이 형식적인지도 모르고 살아도 되는 그러한 그 시대에는 오히려 믿음이 타락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모르리라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해도,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속는다 그럴까, 자기가 아무리 믿음 있고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한다 그래도 실제로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뭘 보시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축복하고 그렇게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는 어려움인데 그 속에서 잘 지탱하고 있는지가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그들이 그러한 곤란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랑의 수고함을 하며,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를 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자기들로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기들로서 나타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의 그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그걸로 기뻤는지, 정말 내 아예 기쁘고 기쁜 그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나 하나 믿음 지키고 잘 사는 것도 우리 형제들에게, 아니 하나님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든지, 내가 이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든지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형제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치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이들에게 뭘 원해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깬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으십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제 계속 그 데살로니가 교인과 바울 간의 관계 속에서 그 가져지는 하나님의 이으심,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서로의 사랑의 고백과, 또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제로 바울의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러나 더욱더 힘써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합하도록 원하는 그러한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3장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그래도 계속 그 하나님께 구하지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의 믿음을 가서 더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내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내 수준에서 괜찮다 하고요. 그러나 더 자라야 된다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한 살짜리는 한 살짜리 일만 하면 돼요. 그걸로 뭐더 요구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살로 끝이면 안 되지요. 자라야지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오늘 괜찮다 하더라도 이걸로 내일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내일은 내일뿐이 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승리했다. 그것이 오늘의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 또 승리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같은 거고, 계속적으로 자라는 이 성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는데,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에 영생케 하는 씨를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씨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가는데, 우리가 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해요? 뿌리부터 내리잖아요. 그 씨가 껍질이 깨지고 그 속에서부터 뿌리 내려서, 그리고 나서 흙을 밀치고 새 순이 돋습니다. 싹이 나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면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그리고 열매도 맺게 되는데, 그건 다그씨 속에 들어있는 것이요. 그리고 씨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씨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햇빛도, 그 흙도, 그리고 모든 비바람 다그 자기 속에 감추어진 그 생명, 그것을 나타내는데 유익되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케 하는 씨앗의 생명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는 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돼요. 절대로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를 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해하지 않냐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자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건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거룩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는 튼튼하고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는 조그만 마음이 자꾸자꾸 매일매일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싫은 거고 아픈 거고, 그렇지만 넓어지면 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속상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죠. 뭐가 안 받아들여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받아지면 우리는 다 관용이 되고 다 사랑이 되고 다 용서가 되면 우리는 사실 누구 때문에 실족당하고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모든 인생이 죄 속에 빠져서 죄를 칠 수밖에 없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허덕이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긍휼함,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떤 방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우리의 대속죄물을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인데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속에서 허덕거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그러한 나,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목숨을 버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받은 우리,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계신과 살리우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전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죽으나 사나 하나님 것으로서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물론 큰 기적기사를 일으키는 것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커다랗고 굉장한 그런 거가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그 천지 만물 지어진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보게 해 주셔야 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수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인간이 할수 없었던 것,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가 할수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는 거였어요. 다 자기 길을 가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 일을 자기 방법으로, 자기 때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태어난 그러한 육의 본질입니다. 그거는요,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서로 뭐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할 필요가 없는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게 하세요. 근데 이 마음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일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도 계속됩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근데 한 번 했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계속 죄를 지면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그 뭐랄까 당하게 된다 그럴까, 그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루심.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처럼 기적이 없어요. 우린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 아니 그것이 할 수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또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우리의 말도 듣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준 전시품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살 때 동네에 한국 사람 저 한 사람이잖아요. 학교 전교에 우리 아이들만 한국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한국 사람 대표 같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아 한국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구나를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보고.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 나 하나였어요. 동네 전체에 그렇고 학교 전체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크리스천의 대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판단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식이 있어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 보통 내 체면 따지고, 아니면 집안 체면 따지고, 아니면은 뭐 나라 이름 그렇게 따지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가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가리고 하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그 역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금 살리고 계시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것은 죄인데, 인간적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 정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과 똑같다예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 가진 것도 없고 힘 있는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르게 산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길을 가며 다르게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부터는 유대인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변화된 것은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상종도 하지 않았고 절대로 같이 할수 없는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원이 임하는 것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됐어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감사하고 그들로 인해서 정말 나의 목숨을 주기까지 그러한 자원함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기적기사를 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를 배웠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듣고 배운 대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잘해라. 더욱더 잘해라. 더 힘써라. 그것이 바울의 그 권면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20살이 넘었을 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아기가 아니라 얘기해요. 컸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다 알아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는 다 완성됐냐? 뭐든지 다 알고 다할수 있냐, 스스로? 나는 너보다 배 이상을 더 살았어도 아직도 모르는 것 많고,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하나님한테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아니, 마땅히 알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섰다 할때 이미 쓰러졌고, 안다 할때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일 바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그럴 지식도 없고, 그러할 마음의 원함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익혀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지불할 땐 손이 오른쪽으로 가지요. 근데 이거를 지금 10번 했다고 쳐봐요. 그럼 11번째는 저절로 오른쪽에 있는 게 오냐? 아니죠. 11번째라도 또 손을 오른쪽으로 가서 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한발한발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아버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지 내 생각, 내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일 수가 없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사람의 생각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 있고 사람의 길은 땅에 있어요. 우린 기껏 생각하고 기껏 아무리 해봤자 땅의 것밖에 못해요. 두리번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리시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통로되게끔 우리를 이 땅에 살리시는 거거든요. 역할 없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역할 있는 의미 있는 삶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한다?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모든 게 길이 다 막혔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소원한다면 우리의 길은 절대로 막히지 않고 형통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뜻은 뭐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해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연합됨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더럽게 하려는 게 아니다. 부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 쓸모없이 결함투성인, 흥과 점투성인, 상처투성인, 골마터진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낳아주셨어요. 그 새로 낳아주신 새 피조물, 새 사람은요, 속사람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이방 종교, 이방 문화 속에서 젖어 살았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들도 세상에 속해서 자기 맘대로 살고 세상에 물들어 살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제 그 모든 옛것들 구습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나는 안 돼 하면은 내가 성령님보다 강하다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권을 갖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원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지요.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주인이 누구며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싫어하며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처음이 거룩한 삶이고요. 두 번째가 사랑하는 삶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4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죽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에서 제일 이렇게 그 거룩함을 깨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부도덕한 얘기가 나와요.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색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부도덕하며 그리고 또 정욕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세상에 물든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는요, 정말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지도 못했던 것이 이제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 돼 버렸어요.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질 때는 그 죄가 커 보여요. 그래도 자꾸 짓다 보면은 그 죄가 죄인 양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정말 화인 맞은 그 양심처럼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공기가 깨끗한 데서 온 사람은요, 공기가 더러우면 금방 압니다. 근데 계속 그 속에 있으면 그게 면역이 되고 그 속에 익혀져서요, 더러운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속에만 있으면, 아이, 다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누구하고 항상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비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깨끗하다고 그래서 나는 거룩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하고 대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비교해야 내 죄가 드러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만 자꾸 드러나요. 형제 눈에만, 내 티만 드러나고 내 눈에 대들 뿐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나를 이렇게 대놓으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형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대들 뿐 있고 내가 상함이 있고 내가 치우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달하지 않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신가, 하나님의 가리우신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그 보혈로 인해서 받아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가 없는 거예요. 내 선함이 없는 거예요. 내 온전함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마땅히 아는 것도 없어요. 가장 알아야 할걸 모르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에 지식이 범람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별별 정보가 다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보는 성령님을 통해서밖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정신을 팔리고 눈을 팔리는 동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와야 되는 생명의 공급, 말씀의 공급이 우리에게 오질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정보 속에서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박식해도요,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될거 모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돼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뺏고, 우리의 시간을 뺏고, 우리의 힘을 그 헛된 일에, 쓸데없는 일에 소모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더러움에 대해서 무디게 만듭니다. 외모를 따지는 것, 외모를 취하는 것은 죄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외모를 갖고 노상 얘기를 합니다. 외모를 잘 보이려고 그러고,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 갖고, 외모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랑하는 거나 열등감 갖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고, 성경에선 죄니라 했는데 죄로 안 여겨요. 왜? 우리가 이제 마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히려 그거를 지향하고 그걸 더 좋아 보이는. 세상에 뒤떨어질까봐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나는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은 거. 어떤 때는 세상하고 합하는 거를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까지 합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방식이라 그럴까? 하시는 일을 보면은 세상 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큰 교회를 짓거나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공급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임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부부가 사는 데는요, 처음에 막 좋아서 결혼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이제 왼수야 하기도 하고요. 난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참고 사는 것이 오히려 위선이라고까지 요새는 말을 해요. 싫으면 헤어지는 게 정직이래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일생 이 사람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어떤 부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우, 10년을 기다렸는데 서로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10년 살라고 결혼한 거 아니지요. 일생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에 포기할 거냐. 일생 동안에 가는 길이 감정이 인간의 감정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지켜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상대방이 깬다 그래서 내가 깨는 일이 아닙니다. 왜? 내 입으로 고백한 고백은 내가 지켜야 되는 고백이잖아요. 상대방이 깨서 부부가 서로 같이 살 수가 없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해야 되는 내 자리 지킴은 나하고 하나님 관계지 그 사람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그 간음 외에 이혼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격을 쫓지 말라. 다른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세격이라는 것이 다른 데는 정욕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 정과 욕심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육체와 더불어 그 정과 욕심이라는 것이 디자이어하고 패션이에요. 정욕도 우리의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원함 자체가 하나님과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소욕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욕에 어떤 것은 이렇고 어떤 것은 행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행해야 된다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의 소욕 자체가 그냥 버려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냥 나의 선택이 되면 성령을 좇아 행하면 우리의 소욕을 이루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정욕대로, 욕심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데 그것은 먼저 자기를 버리라 해요. 어떤 자기? 이방과 세상에 물들은 자기. 정욕과 욕심으로, 그리고 그 음란함으로 또 사격을 쫓는 그러한 삶들. 이거는요, 우리 가늠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에게 죄 없는 자돌 던지라고 한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음으로 정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그것이 간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의 것에 집착하는 것, 하나님 외의 것에 우리가 더그 마음을 갖고 그 욕심을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근데 데살로니카 사람들 그걸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못 섬긴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건 돈하고 하나님이었잖아요. 우린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해요. 또 사랑은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을 이렇게 삼각관계로 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따로 하나님 외에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제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금욕 생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면 다른 것이 약해져 가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 못하게 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금욕 생활을 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당한 관계, 주 안에서가 아닌 관계를 하나님은 그거를 간음이라고 얘기하시고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 간음은 부부 관계를 깬 것이 간음이에요. 간음이라는 말은 부부관계가 없으면 간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음란이나 색욕은 그냥 성적인 욕망을 쫓아서 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아이들도 그렇고요. 조그만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첫사랑 얘기하고 우습지도 않아요. 그 우리들의 어른들의 지금 그 매스컴이나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아이들의 정신세계, 그 마음을 음란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져야 되는 그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러한 그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될 것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비교 경쟁과 외모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속으로 점점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타락되고 악이 번성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 변명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지켜질 수 있다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강해요, 성령이 강해요. 세상의 물이 정말 홍수처럼 그 뭐랄까 산사태가 나서 그냥 밀어닥치는 것처럼 해일처럼 우리를 뒤엎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믿으시면 그렇게 사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죄랑. 죄랑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점점점점 무뎌지고요. 아니, 점점점점 유혹 속으로 들어가요. 남 다 아니까 해도 될것 같은 거예요. 왜안 돼? 왜안 돼? 자꾸 하는 거예요. 왜안 돼? 왜안 돼는 나 하고 싶어 하고 싶어예요. 여기 각각 거룩함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줬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러한 얘기는 결국은 이제 형제 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남의 부인을 취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되고요. 또 여기에서 자기 아내를 그 귀하고 거룩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즉 자기 몸 관리를 잘 알아요. 우리 부부라는 거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은 아내 몸은 남편 것이 되고 남편 몸이 아내 것이 된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그냥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자기가 그 간음을 행하고 하는 것은 아내에게도 범죄하는 거지만 아내를 더럽히는 것도 돼요.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 하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죄가 아니라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지 죄가 얼버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은혜에 대해서도 민감하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화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 이전에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일어나는 정욕과 그러한 욕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춤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비춤 받으면 마음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의 말이 정결해집니다. 왜? 마음이 씻어지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낮춤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자기 생각을 다 파해서 엎드렸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면은 모르고 그냥 사람들 앞에 죄 안 짓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안 받고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 회칠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데 그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또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관해서도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라. 그 전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를 저버리는 것은 지금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지금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원수 삼는 그러한 사람들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하셨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 세상 사람들은 아 그래 그런 상황에서 너도 화날 수밖에 없었고, 너도 사랑할 수 없었고, 너도 축복할 수 없었고, 너도 기도할 수 없었을 거야. 나 이해해. 그건 하나님도 물론 이해하세요. 그러나 하라 하는 말씀 앞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랄까 맞선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거룩이 뭔지조차 몰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욕도 뭣도 세상에 물든 그 모든 구슬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 그러나 거룩하게 살라 하면 우린 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함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거를 죄로 고백을 해야지 변명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야지. 나 10년 했는데 안 됐으니까 뭐더 못하겠어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요. 하나님 따르기를 포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육의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와 싸워야 되는 거. 항상 나를 버리고 항상 나를 부인하고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의 비추심 속에서 죄를 죄로 비춤 받아서 그리고 깨달아서 정직히 고백하고 버려야 되는 거. 그래야 우리는 매일 은혜 안에서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의 그러한 누림을 할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가능한 삶이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가 중요한 거예요. 나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못해서 하나님도 못하신다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그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 못해서 나더 사랑 못해. 그래요. 내 사랑은 바닥이 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사랑이 바닥이 났으니까 어떡해요? 그 사랑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누림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타나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예요.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흘러 넘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내 의와 내 사랑과 내 진실함과 내 지혜와 내 모든 힘이 바닥이 남으로써 성령의 일이 시작이 돼요. 자기 일이 그쳐지고 성령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신앙생활인데, 머리로는 아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도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가 내 바닥을 아는 데에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빨리 알수록, 빨리 자기 스스로의 실체를 볼수록, 다시 말하면 내 죄와 내 수준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그 의지해서 사는 것, 성령을 좇아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을 누리는 삶이 빨리 옵니다. 그것이 복돼요. 우리가 그걸 자존심 상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이 우리의 자존심에 비할 바 없는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존심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도 다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더 해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만한 사람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도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전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은 해도 해도 더 할 수 있는 내일의 소망이 또 있는 거예요. 나는 힘껏 사랑했으니까 이제 됐어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더 사랑하고 모레 더 사랑하고 우리 사는 날만큼 더욱더 사랑하는데,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버려가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불어가고 사랑도 더 불어가는 거.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더 깊이 맛보고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더 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우리에게서 넘쳐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흘러 넘쳐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얼마만한 사람을 대하고 얼마만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을지. 정말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닷가운데 한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 지식으로 내가 작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복되고 귀한 삶인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은 힘껏 시작했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되지 않거든요. 변질되거든요. 상대방이 하는 거에 따라서 아니 내 마음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그냥 변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권세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니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해라. 사랑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삶이고 부유한 삶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종용이 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거는요. 너희들이 그 좀 안정되게 생활을 하는데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잠언을 보면서 악한 거, 그리고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 하나님 앞에 그 거스리는 거, 높아진 교만한 거, 그리고 게으른 것이 다 같은 걸로 이렇게 치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내 유익에 열심인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또 내가 뭔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러한 것에 부지런하고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데에, 하나님을 구하는 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데에 부지런한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 감사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는 것,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배치하셔서 자리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즐거움은요, 일하는 즐거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을 줬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일이 돼요. 그리고 그것의 보수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의 보수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고 그것의 보수는 내가 어떠한 꿈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보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합. 내가 기뻐하는 일 다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다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다르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은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해라. 근데 어떻게 안정돼서 하라. 종용이 하라는 거는 그게 무슨 막 이렇게 업다운 하거나 우러나 좌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 우리가 어떤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으면 그 이루려는 거를 막 급히 하죠. 빨리 빨리 빨리라는 걸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신앙 동행하는 신앙생활은요. 동행함 자체가 누림이고요.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딴데 있지 않아요. 내일에 있지 아니하고 모레 있지 않아요. 오늘 임하 있는 천국.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족하도다예요. 지금 기쁘고 지금 즐겁고 지금 감사한 거예요. 내일부터 뭐가 꿈이 이루어지면 그걸 받으면 오늘 허리띠 동이고 열심히 오늘은 굶고 내일 배부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아주 실수 없이 다 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외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단정하게 행하고 그리고 외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훌륭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것을 누구한테 손 내밀어요? 하나님에게 손 내밀어요.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합니다. 내게 피하라고 그러고, 내게 돌아오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 의지하지 말고 혼자 잘해. 응? 지혜를 내게 구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해. 응? 내가 그만큼 가르쳤고 그만큼 줬으니까 너좀 혼자 해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세요. 언제든지 의지해도 괜찮은 분이고 언제든지 구해도 되고 언제든지 지혜를 구해도 되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일도 없고 그거를 싫어하거나 그거를 무안을 주거나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에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우리가 그거를 싫어하고 당연하지 않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요구한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임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 대신 뭐예요? 사람에게는 베푸는 삶이 돼요. 사람에게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형제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심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일하거든요. 대신 다른 지체들의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공존하는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부터는 아주 딴 얘기가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죽음이나 천국에 대한 얘기들 그것이 우리들이 성경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그 뭐랄까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건 세상에서도 통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살리랍니다. 죽음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라면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죽지 않냐고 정말 죽어도 살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우리의 육신이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체험하지 못해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그리고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십니다. 부활하시죠. 그리고서 땅에서 40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승천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강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사실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도 그냥 예수님 만나리라. 그래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그 만날이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들 저런들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들 아닌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때와 시를 아무도 알 수 없고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는 자에게 있는 영생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세계가 이제는 다시는 침범하지 못한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예요. 정말 죽지 않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생의 삶이 실질적으로 실체로 우리에게 시작된다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졌지, 하나님이 생명 안으로 옮겨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드러난다 그래요. 그 전에 육체가 흙으로 가고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모든 자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 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다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무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우리들로서는 궁금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로 다시 일어나게 된도 우리가 잘 모르듯이. 그럼 그 사람이 아기 때 모습으로 나타나요? 죽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요? 뭐예요? 많이 여러 가지 물어봐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오래 살고, 다만 위험을 피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라 해요. 믿음을 지킴으로 빨리 죽는 것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보다 낫답니다. 왜?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이 중요하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는 우리 다 인생 똑같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자기 맘대로 살아도 되고, 아니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고 살리시는 목적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사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영생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살고 싶고 안 살고 싶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살리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삶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서 사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라 그랬습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땅에서처럼 갈등하면서 허덕거리면서 뭐 상해가면서 흔들려가면서 그러고 사는 거라면 우리의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죄가 없는 곳에서, 어둠 없는 곳에서,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며, 그리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하나됨을 누리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린 뭐든지 좀 오래되면 권태를 느끼고요. 그것도 실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권태 느끼지 않고요. 절대로 실증 누리지 않는 그러한 즐거움과 영원한 참것이 영원한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의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하게 헛되이 하루하루 보내면 안 돼요. 오늘도 구원의 날, 오늘도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요. 더욱더 참 소망을 갖고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이 나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리고 연단이 참 소망을 낳는데 그 참 소망이 부끄러움으로 실망으로 끝나는 일은 없다. 우리가 땅의 것 그냥 놓지 않아요. 나를 그냥 버리지 않아요. 구습이 그냥 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게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서라도 그 틈새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택하고 그러한 삶을 실제로 열매 맺고 그리고 주님만을 소망 삼아 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고 나타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